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남북 국경 폐쇄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이 국경 장벽을 세울 예산을 주지 않거나 미국이 떠안은 이상한 이민법을 고치지 않으면 남북 국경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이 과거 북미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너무 많은 돈을 잃었다며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남북 국경을 폐쇄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같은 중미 나라들이 원조만 받아가고 미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오늘 연방 관보에 의회 신청을 받아들여 984개의 중국 수입품을 25%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6일 3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몇 달간 상대에 대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90일간 무역 분쟁을 중단하고 각종 무역 현안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중동나라 바레인이 시리아 주재 대사관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바레인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사관 업무 재개가 대시리아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시리아의 평화를 위한 아랍 세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바레인은 아랍의 봄, 민중 봉기가 일어난 다음 해인 2012년 3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들을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어제는 아랍에미리트가 시리아 주재 대사관을 재가동했습니다.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가 대사관 문을 다시 연 것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아랍연맹은 시리아를 회원국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불법 월경자 수용시설에 머물다 숨진 과테말라 출신 8세 소년이 사망 당시 독감에 걸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멕시코주 검시 당국은 숨진 펠리페 알론조 군의 시신 부검 결과를 이같이 공개하고 정확한 사인은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알론조 군은 아버지와 함께 미국 남부 국경을 넘다 체포돼 수용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수용시설에서 고열 증상을 보인 알론조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습니다. 작년 12월 8일에도 과테말라 출신 7세 소녀가 수용시설에 있다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사인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내년에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아방가르드로 이름 붙은 이 미사일의 속도는 음속 20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도 모스크바에서 아방가르드 시험 발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아방가르드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이 지난 2002년 탄도 요격미사일 금지 협정에서 탈퇴해 러시아가 부득이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셸 발단자 미 국방부 대변인은 BOA에 러시아가 만든 신형 미사일에 대응할 무기 체계를 미국이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애플사가 고가 지능형 손전화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만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애플의 위탁 생산업체인 타이완 기업 폭스콘이 내년 초부터 인도에서 애플형 지능형 손전화인 아이폰 고가 기종을 생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폭스콘이 해당 기종 생산을 위해 공장 확장에 약 3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일자리 약 2만 5천 개가 생길 것이라고 현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애플은 이미 인도에서 저가형 아이폰 기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이폰 기종을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현지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연합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국의 전직 군 관리와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연말 기획 2018,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가 1.5에서 3m, 서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연합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 지속 가능성이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의안은 사이버 위협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 국가들로 구성된 사이버 연합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사이버 안보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했습니다. 배경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 지속 가능성이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결의안은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사이버 범죄 증가에 기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국가정보국장이 2018년 세계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제재를 심하게 받고 있는 북한은 자금 창출과 한국, 미국에 대한 정보 수집 또는 공격을 위해 사이버 작전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확인된 북한의 사이버 장비와 기술, 그리고 운영 기반 시설과의 기술적 연계성으로 판단했을 때 북한은 2017년 5월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 사태의 배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런 사이버 공격을 통해 2016년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훔친 돈이 8,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대통령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해를 끼치는 사이버 공격이 없는 개방된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합 결성 협상을 제안하고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런 연합에는 참가 당사국인 정부들을 위해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 감시하고 완화시키는 정보 공유 분석 센터 신설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군 관리와 전문가들은 증액 요구가 타당하다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수순이라는 지적인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지나치게 거래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우려와 미국의 역내 이해관계를 고려해 한국에 지나친 부담을 안기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 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타당한 것이라며 한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very time we've negotiated the SMA, it's been challenging. So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hen I was there, the negotiations were.
샴포 전 사령관은 2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한국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엔 늘 어려움이 따랐다며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임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한 동맹의 공고함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It also demonstrates that back to Americans that South Korea is every bit, you know.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가치와 이해관계, 전략 차원이 아닌 거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comes down to the fundamental question of our views on alliances. On the one hand, you have a transactional view that it's purely we're in Korea to defend Korea and therefore.
주한미군 특수 작전 사령 부대령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견해가 미한 동맹을 진전시키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내 타결이 어려워진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을 합의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한국의 분담금 증액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타협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주한미군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미한동맹은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주한미군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중요성을 상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only way that we're going to see this through is if, unfortunately, the Iraq government has to compromise and will have to increase spending to try to satisfy President Trump.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단지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종종 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are there to defend our interests. And I think people forget that. Now, our interest is to prevent a nuclear-armed North Korea.
미국의 이해관계는 영내에서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것뿐 아니라 괌, 하와이, 그리고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것 또한 방지하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것 역시 주한미군의 역할로 규정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 미국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한국에 현실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50%를 살짝 넘는 비용만 요구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절반 이상의 분담액을 상대방이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큰 승리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t's really a made-up issue. However, given, you know, where Trump is, if you increase it to 51%,
주한미 공군기지 지역기획관을 지낸 국제한국저널의 조지 허친슨 편집장은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어떻게 유지할지 재평가할 시점에 다가섰지만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For South Korea, because if South Korea increases burden sharing, North Korea obviously will use that. As you know, in their propaganda and in their response to the negotiations right now.
허치슨 편집장은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시기에 방위비 분담금 논의가 오가는 것이 큰 도전이 된다며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면 북한은 이를 선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거듭 비판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인권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비핵화 협상이라는 우선순위에 밀려 인권 개선 의지와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재무부와 국무부가 주도한 대북 인권 압박은 제재와 법안 등으로 구체화됐고 이런 움직임은 연말로 접어들면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VOA가 다섯 차례로 나누어 보내드리는 연말 기획.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 순서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이현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국정연설에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We are joined by one more witness to the ominous nature of this regime. His name is Mr. Ji Sung-ho.
트럼프 대통령은 탈북민 지성호 씨를 직접 소개하며 북한 독재 체제보다 더 잔인하게 자국민을 억압한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월 초에는 지성호 씨 등 탈북민 8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환담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한국 평창에서 2월에 열린 동계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면서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아버지와 통행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4명을 만나 환담하면서 북한은 감옥 국가며 자국민을 가두고 고문하고 굶주리게 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면담에 참석했던 탈북민 지연아 씨는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또 북한 주민들의 하루빨리 인권과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데 대해 관심을 두셨고요.
그러나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논의했다고 말했지만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는 전쟁 포로와 미군 유해 문제만 담겼을 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자신과 김 위원장이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등 북한 인권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지난해와는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회피했다고 말했습니다.
So far what we've seen is the lower levels want to talk about human rights, but Donald Trump doesn't want to talk about human rights.
하급 관리들은 인권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criticized for focusing primarily or almost exclusively on denuclearization. So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만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 외교 때문에 몇 달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2월 말까지만 해도 그 전 행정부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그 사이에도 유엔에서는 인권 문제로 북한을 계속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계속 촉진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현행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국무부는 지난 6월 북한을 16년 연속 세계 최악의 인신 매매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연말에 접어들면서 북한 정권을 겨냥한 인권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권의 핵심 관리 3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11일 북한을 17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신 매매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특정 자금의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So I see the Trump administration being very aggressive on the sanctions and putting pressure on the regime.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엔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이 같은 일련의 인권 압박이 북한 정권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들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좀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보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어떤 양자 대화에도 인권 문제가 체계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북한 관련 여러 움직임들을 올 한 해 가장 주목받은 뉴스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의 관여 정책이 올해 초까지 이어진 한반도 긴장 모드에 변화를 줬다며 북한의 무기 실험 중단을 큰 성과 가운데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전례 없는 대북 외교에도 불구하고 북핵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CNN은 2018년 한 해 가장 좋은 뉴스로 남북 종전선언 합의를 선정했습니다. 2018년 한 해가 나쁘지만은 않았다. 세계에서 일어난 좋은 일을 만나보자 라는 제목의 기사 국제면을 통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올해 세계에서 벌어진 좋은 뉴스로 꼽았습니다. 또 스포츠 분야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의 공동 입장을 좋은 뉴스로 소개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로켓맨의 한 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8년 동안 변화한 미북 관계를 짚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완화하기 시작한 해라면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한 평창올림픽으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상회담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을 집으로 데려온 것을 큰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이 핵 관련 신고서 제출을 거부한 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핵화에 나설 것처럼 행동하다 결국에는 검증 단계에서 약속을 저버렸다면서 핵심은 이번에도 변화가 없는 북한의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NBC 방송은 올해 북한 관련 뉴스를 정리하면서 2018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책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국 출신 무기 전문가를 인용해 이제 북한은 핵 개발에서 대량 생산 쪽으로 옮겨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북한이 오는 2020년까지 핵탄두 100개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고 이들은 대통령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외교적 과정이 진행되는 한 실험 중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계산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지연은 북한에게 무기 개발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2018년 미국인이 선정한 가장 중요한 뉴스로 미국 정상회담을 꼽았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22%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장 주목한 뉴스로 답했다면서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UPI는 2018년 북한 관련 뉴스 일지를 나열했습니다. 1월 핵무장 완성을 주장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2월 김 위원장의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3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면담한 한국의 대북특사단의 미북 정상회담 요청을 받아들이는 등 숨가쁘게 돌아간 한반도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올 한 해 중국과 한국 등 여러 국가 정상들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고 국제사회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복스뉴스는 올 한 해 미북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양국 간 협상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2019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뉴스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에 따라 미북 관계의 진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면서 제재 완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신년사에서 제재라는 단어를 세 번 사용한 김정은이 최근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앞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복스뉴스는 미국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정은이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대통령이 현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올해 가장 중요한 뉴스로 선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관심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지적인데요. 뉴스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올해 탑뉴스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예,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의회 전문 매체 더 힐과 시장조사 전문국인 해리스 X가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올해 가장 중요한 뉴스로 꼽혔고요. 이어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 그리고 지난달 실시된 중간선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해도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굵직한 뉴스가 많았는데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국내외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뉴스로 꼽힌 건 뜻밖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금의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부른 국경 장벽 문제, 그리고 멕시코 국경의 이민 행렬 논란, 중국과의 무역 분쟁 등 파장이 큰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큰 뉴스들 중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톱 뉴스로 꼽힌 건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네, 사실 미국에서 북한 문제는 이 올해보다는 지난해에 관심이 더 컸지 않았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 파괴로 위협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인신공격성 말폭탄을 주고받았었죠.
예, 그런데도 북한 문제는 지난해 주요 뉴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현안보다는 국내 문제에 주목하는 미국인들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미국은 선거에서도 국제 문제가 쟁점인 경우가 드뭅니다. 올해만 해도 1위로 꼽힌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 국내 뉴스입니다.
네, 미국인들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올해 탑 뉴스로 꼽은 배경이 뭘까요?
예, 이에 대해서는 조사 담당자도 다소 뜻밖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굳이 추정하자면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난하면서 핵을 보유한 적대국의 젊은 독재자와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데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과반수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인들이 대북 협상이나 북한 문제에 관심이 크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여론의 관심이 높으면 그만큼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론을 중시하는 나라여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관심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일 미국인들이 북한 문제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굳이 문제 해결에 나설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내내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을 편 것도 무관심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략적 인내는 북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대책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이 당장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사실상 외면하고 방치했다는 겁니다. 결국 북한은 이 기간 핵무기 고도화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서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네,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 미국인들이 미북 정상회담을 올해 톱뉴스로 꼽은 게 나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네 차례나 평양에 보낸 건 결국 비핵화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추가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이 바라는 협상을 통한 대미관계 정상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결정하는 등 대외 정책에 관한 자신의 선거 공약을 적극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공허한 정치적 수사로 여겨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이란 핵 합의 파기, 기후변화 협약 탈퇴 등도 선거 공약을 실천한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2020년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접근법 때문에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테드포 공화당 하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재개를 추진했다고 비판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 의원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온건파 대통령에 의해 위험에 처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 비약산 무역 소위원장인 포 의원은 지난 19일 하원에 제출한 문 대통령이 조그마한 김정은에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제목의 추가 발언문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김정은을 테이블로 이끈 최대 압박 캠페인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과의 대화를 핵을 둘러싼 이판사판 게임으로 묘사하면서 대북 제재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강력한 국제 제재를 외교적 관여와 묻는 방식으로 이것이 성공하면 북한 정권에는 경제적 생명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불가역적 폐기에 전념할 경우 가능하다며 성공은 김정은이 정식으로 이런 선언을 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입증할 때까지 포괄적인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협상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에 관여하는 한 대화를 지속하기로 허용했다면서 대화에 조건을 부여하고 제재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치거나 제재를 해제하는 부드러운 합의를 할 때까지 김정은은 시간을 끌었다 단편적인 양보를 했다 하는 행동을 번갈아 함으로써 협상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이후 김정은 정권은 전에도 그랬듯이 또 조용히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먼저 굴복할 쪽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승낙을 이끌어낸 뒤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을 순방하며 동맹국들에게 김씨 정권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다행히 미국의 유럽 친구들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북한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음을 알고 문재인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 사이 단합과 최대 압박 캠페인을 깨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는 조그마한 김정은이 자신의 표적을 찾고 문재인 대통령의 순진한 감각을 악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 의원은 또 수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긴장 완화를 바라며 김정은의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지난 9월 김정은 정권과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수와 남북 일부 경제관계 재개를 약속하는 화해 합의를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후 한국은 비핵화의 진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번복했는데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복구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됐더라면 한국은 유엔 제재 위배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철도망을 개선해 한국과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주 북한의 철도 시스템에 대한 초기 조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승인받았는데 이는 승인을 받으라는 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된 외교 술책과 시기상조의 대북 경제적 기회 제공은 김 씨 정권이 협상과 비핵화 조치를 지연시키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데 일치되고 엄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에게 강력한 제재는 결국 정권을 해체시킬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 프로그램 유지는 승산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그의 정권에 대한 현 제재를 조금씩 누그러뜨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약점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서 보게 될 경우 김정은은 협상을 계속 늦추고 미국의 지렛대는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작은 선의의 몸짓에 속아 너무 일찍 굽혀져선 안 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900여 개 품목에 관세를 면제해줬습니다. 한국 해군이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 레이더를 겨눴다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요.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새해로 이어질 전망이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일부에 관세를 면제했군요.
네, 미국 정부가 28일자 연방 관보를 통해 중국산 수입품 984개 품목을 7월 이후 발효된 25%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340억 달러어치인데요.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전쟁을 90일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한 뒤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후속 조치입니다.
네, 관세가 면제된 984개가 어떤 품목들인가요?
네, 주로 산업 현장에서 쓰는 물건들입니다. 작은 배에 다는 발동기, 엔진이나 이 방사선 치료기,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품을 자동으로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들인데요. 냉 난방 장치에 부착하는 온도 조절 장치, 또 야채 탈수기 등도 포함됐습니다.
네, 이번 조치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나오게 된 겁니까?
네,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사유로 지난 7월에 340억 달러, 8월에는 160억 달러, 이렇게 모두 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겼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품목이 12,000개가 넘는데요. 그 가운데 984개, 아주 일부가 이번에 승인된 겁니다. 대다수인 만 개 가까이는 아직 심의 중이고요. 1,200개 이상이 기각됐습니다.
네, 984개 품목에 관세를 면제시켜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미국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불편을 없애는 것이 심의 기준이 됐다고 미 무역 대표부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에 혜택을 줬다기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따진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해설한 내용을 보면 관세 때문에 미국 내 수입 업체나 생산 현장에서 원가 부담이 커진 품목들을 우선 면제시켜줬습니다. 반면에 중국산이 아닌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의 산업 정책에 연계된 품목,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 등은 이의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무역전쟁 휴전 이후에 중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네,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한 25% 추가 관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 방침에 따라서 지난 7월에 25%였던 수입차 세율을 15%로 내렸지만 이 미국산에만 25%를 추가해서 총 40%로 만들었었는데요. 이 추가 관세를 이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90일 동안에는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는 집행하지 않겠다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했습니다.
네, 협상 과정에서 일단 유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셈이네요.
네, 이 다음 달 초에 베이징에서 차관급 미중 무역 통상 협상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전에 이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이 가시적인 조치를 해서 일단 대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합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크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가 곧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미중 당국 간의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의 동향도 한번 살펴보죠.
네, 이 아이폰이라는 인기 손전화를 만드는 미국 회사 애플이 중국 공장에 맡기던 조립 생산을 상당 분량 인도로 옮길 전망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여파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이폰 위탁 제조업체인 타이완 기업 폭스콘이 내년부터 인도 남부 타밀 나두주 첸나이에 있는 공장에서 아이폰 최신 기종을 조립할 계획입니다. 이 공장은 원래 저가 기종만 만들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인도에서는 환영할 일이겠네요.
네, 이 폭스콘은 공장 확충에 이 250억 루피, 그러니까 미화로 약 3억 6천만 달러를 들이는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타밀 나두주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기면서 폭스콘 측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아이폰 최신 기종 생산 업무가 중국에서 건너오게 되면 최대 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중국 쪽에서야 뭐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폰 생산 시설 이전에 관한 이 로이터통신 보도를 현지 매체들이 비중 있게 소개했는데요. 중국어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이 웨이보 등에는 아이폰을 불매하자는 내용 등 이 격한 내용을 담은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 레이더를 겨눴다는 문제로 갈등이라고요?
네, 한국 해군이 바다 위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를 레이더로 겨냥한 증거가 있다면서 일본 방위성이 2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군이 화기 관제 레이더로 여러 차례 자위대의 이 P1 초계기를 조사, 그러니까 이 겨냥해서 비춘 그런 사정이 담겼고 P1 조종사가 한국 측에 레이더 조사 의도를 확인하려는 내용도 녹음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찍은 동영상인가요?
네, 그러니까 동해 일본 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을 한국 해군이 구조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지난 20일에 발생한 일인데요. 북한 어민들이 작은 배를 타고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몇 주 동안 표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접수한 한국 해군이 구축함인 광개토 대왕함을 이 대화 퇴어장 인근으로 파견했는데요. 구조 과정에서 화기 관제 레이더를 작동했고 이 레이더가 P1 초계기를 겨냥한 적대 행위를 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겁니다.
네, 한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된 다음 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항의를 했는데 한국 국방부는 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 중이었고 일본 자위대 해상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일본 측에 밝혔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일본 정부는 동영상까지 공개하는 거죠? 네,
일본은 한국군이 분명하게 적대 행위를 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이 22일에도 성명을 냈었는데요. P1 초계기의 활동이 신경 쓰였다면 미사일 목표물을 조준하는 데 사용되는 이 화기 관제 레이더가 아닌 수색 레이더를 쓰는 것이 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28일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 국방부가 곧장 항의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적대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고 일본이 거듭해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데 깊은 유감이라는 이 국방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면서 오히려 북한 어선을 구조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던 우리 함정에 한국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일본과 한국의 주장이 계속 맞서고 있는 건데 이 당시 현장에서 구조된 북한 어민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선원 3명을 구조하고 사체 한 구를 수습했다고 이 한국 통일부가 22일 밝혔습니다. 해당 선원들과 시신은 같은 날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27일로 일주일을 맞았는데요. 좀처럼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연방 상원과 하원이 27일 잠시 회의를 열긴 했지만 몇 분 만에 휴회했습니다. 대부분 의원이 지역구에 머물면서 의사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31일에 다시 회의가 열릴 예정이긴 한데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상 이번 회기는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말에 백악관과 민주당 사이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지출안 문제는 내년에 들어서는 새 의회가 다루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에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되찾았는데요.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 장벽 건설 예산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 의회 하원 의장으로 유력시되는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가 27일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번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면서 새 의회에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건가요? 네,
새 의회가 문을 열면 민주당이 주도해서 단기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건데요. 강력하고 영리한 국경 안보를 포함한 전략적이고 탄탄한 국가 안보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국경 장벽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경 장벽 건설에 막대한 돈이 드는 반면에 효율성은 떨어진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을 계속 고집하고 있죠.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27일에 성명을 냈는데요. 국가안보 예산이 지출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출안에 서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불법 마약과 범죄자, 조직 범죄단은 인신매매 종사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안보 예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비슷한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장벽 관련 글을 여러 개 트위터에 또 올렸던데요.
네, 이 민주당이 이전에는 장벽 건설을 지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니까 반대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고요. 이스라엘의 경우 장벽이 99.9%의 효과를 낸다면서 모든 사람이 장벽의 효과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기는 것이 싫어서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장벽 건설에 거의 동의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습니다.
네, 언제 동의했었다는 겁니까?
네, 지난 회계연도 지출안을 협상할 때 이 다카 문제가 걸림돌이 됐었는데요. 이 다카는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청소년들을 구제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조처인데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이 연방법원에서 이 시행 정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다카를 유지하는 대신에 장벽 건설 예산을 주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법원 명령이 나오자 마음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결국 이 문제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연방 법무부가 신속 심리를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법원 정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27일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앞서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앞으로 다카와 관련한 합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대치가 계속되는 동안 많은 연방 공무원이 이번 셧다운 연방정부 부분 폐쇄의 영향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8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이 이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거나 아니면은 이 펄로우라고 해서 일종의 무급 휴가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연방인사관리국 OPM이 공무원들을 이용한 안내문을 트위터에 올려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한 일종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택 융자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한 사람은 은행에 편지를 보내라면서 은행에 보낼 편지 예문을 소개를 했고요. 또 월세를 낼 수 없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페인트 칠이나 목수일을 대신 해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OPM은 지난 2013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이후 이런 지침을, 안내문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성의 상아탑. 진리의 요람.
미국 대학을 찾아서.
It's a part of like Harvard's residential college.
I'm the freshman and trying to get them involved. People are so willing to.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곳.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학들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최초의 수업은 1638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이 달린 작은 목초가 함께해서 수업이.
이들 학교는 어떻게 오늘날 부강한 미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는지.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매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에는 영하 5도, 신의주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7도로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 기온은 영하 24도, 낮에는 영하 9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1도, 낮 기온은 영하 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영하 3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하 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은 1도로 예상됩니다. 풍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 장전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2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3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맑겠고 서해는 먼 바다 쪽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가 1.5에서 5m, 서해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2월 28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심연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이 장악하고 있던 북부 만비지 지역에 들어갔다고 시리아 군 당국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쿠르드족 반군은 철수했고 시리아 정부군 측에 도시를 점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쿠르드 반군들은 터키의 공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만비진의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터키의 영향력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리아군이 만비지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리아군은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헤즈볼라 지원 아래 반군 점령 지역을 대부분 탈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남부국경 폐쇄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이 국경 장벽을 세울 예산을 주지 않거나 미국이 떠안은 이상한 이민법을 고치지 않으면 남부 국경을 전면적으로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이 과거 북미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너무 많은 돈을 잃었다며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남부 국경을 전면 폐쇄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같은 중미 나라들이 원조만 받아가고 미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책정을 둘러싼 대립으로 부분 폐쇄 상태에 있습니다.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어제 내각을 개편했습니다. 살만 국왕은 이번 개각에서 외교장관과 안보보좌관, 국가경비군 수장, 그리고 교육부 장관 등을 바꿨습니다. 새 외무장관에는 이브라힘 알 아사프 전 재무장관이 임명됐고 아델 알 주비에르 현 외교장관은 외교 담당 국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알 아사프 신임 외교장관은 국제투자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번 내각 개편은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우디 정부는 그간 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애플사가 고가 지능형 손전화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만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애플의 위탁 생산업체인 타이완 기업 폭스콘이 내년 초부터 인도에서 애플의 지능형 손전화인 아이폰의 고가 기종을 생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폭스콘이 해당 기종 생산을 위해 공장 확장에 약 3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일자리 약 2만 5천 개가 생길 것이라고 현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미 인도에서 저가형 아이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이폰 기종을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플은 인도에서 주로 저가형 아이폰을 팔고 있습니다. 중동나라 바레인이 시리아 주재 대사관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바레인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사관 업무 재개가 대시리아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시리아의 평화를 위한 아랍세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바레인은 아랍의 봄 민중봉기가 일어난 다음 해인 2012년 3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들을 철수시킨 바 있었습니다. 어제는 아랍에미리트가 시리아 주재 대사관을 재가동했습니다. 바라인과 아랍에미리트가 대사관 문을 다시 연 것은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정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아랍연맹은 시리아를 회원국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연맹은 2011년 11월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 등을 이유로 시리아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불법 월경자 수용시설에 머물다 숨진 과테말라 출신 8세 소년이 사망 당시 독감에 걸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멕시코주 검시 당국은 숨진 펠리페 알론조 군의 시신 부검 결과를 공개하고 정확한 사인은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알론조 군은 아버지와 함께 미국 남부 국경을 넘다 체포돼 수용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수용시설에서 고열 증상을 보인 알론조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습니다. 지난 12월 8일에도 과테말라 출신 소녀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